새벽을 깨우는 그대에게 새벽을 깨우는 산돌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산돌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힘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끈질긴 시험을 받으셨지만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잠시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는 항상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안팎으로 시험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승리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맞닥뜨렸던 내부적인 문제, 사탄 충만했던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말, 그 뒤를 이어 두 번째 교회 내에서는 원망과 원성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갖가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 중에 히브리파 사람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인데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행정적인 공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사도들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게 되죠. 그 전에는 사도들이 모든 일을 해도 괜찮았지만 교회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사도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는 이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하죠. 그래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7 집사처럼 교회의 해결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더 왕성해지는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나는 문제거리인가 해결책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행정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이 적을 만도 한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신앙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한번 멈춰 서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실력으로도 신앙으로도 뒤지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스데반의 신앙 실력은 말씀 곳곳에 나타납니다.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스데반이 똑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6장 15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뿐만 아니죠. 스데반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막힘이 없고 논리적이고 아주 정확합니다. 자기의 신앙이 너무도 확실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었던 거죠. 어제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기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수가 많아져서 애굽 사람들의 견제를 받게 되죠.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교활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남자 아이들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이 있었는데요. 모세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강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강에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바로의 왕궁에서 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으로 이스라엘 형제를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형제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그것을 말리고 화해시키려고 할 때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 형제들이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오히려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괴로움을 보았고 그 탄식 소리를 들었노라. 이 거룩한 곳에서 내가 너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노라. 이제 내가 내려왔으니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내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모세의 전기라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보느냐 하는 데에 있는 거죠. 스데반의 신앙적인 눈, 그것이 오늘 말씀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냥 번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죠. 아들이 없을 때 말입니다.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 것이죠. 30절도 보십시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 할 일이 없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닌 거죠. 모세가 도망간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냥 흐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 4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스데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펀치라인이 등장하는데요.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완전한 역전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바울의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거절하고 버리고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십니다. 스데반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시고 우리를 속량하는 분이시라는 건 말이죠. 스데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굽이굽이 일하셨던 그 순간들을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고 버리고 외면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산돌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고백하고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버려졌던 것, 외면되었던 것, 포기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